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까지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추모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죽임당한 선지자나 의인들을 위한 그 기념물을 만들어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나는 선지자들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었을 거다,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은 선지자들을 대항했던 조상들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록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기념물을 세우면서 자기들이 그 시절에 있었으면 선지자를 대항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을 거다, 말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그 조상의 후손들이었거든요. 31절부터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조상과 후손의 어떤 연결고리 내지는 하나됨,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자기 집안 어른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인 그런 조상들의 후손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죄를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선지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 33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보내실 제자들의 말도 듣지 않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진리를 대항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보면 자신을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무슨 영화를 보거나 TV 드라마를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착한 사람 나오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늘 착한 사람하고 스스로를 동일시하지 자기가 그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하는 경우 잘 없어요. 늘 좋은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기 조상들 중에 정말 아주 고약한 사람들 많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이 정말 죽을 정도로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조상들 가운데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뭐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정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배척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선지자를 배척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되기 쉽고요. 실제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 서 있고 신앙생활도 나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아주 무섭고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33절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욕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것이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는요 거의 이렇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시면서 당연히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거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위선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외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척 이렇게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보면 3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시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시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진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나귀를 타고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까지 자신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바로 그 메시아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혹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논쟁하시면서도 마지막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찾아가 가지고 직접 자기가 바로 시편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까지 하시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38절과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아주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주님께서 계속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세우고 싶고 바리새인들의 세력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지리라. 아무리 열심히 세우려고 그래도 결국에는 다 무너질 거야.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더 무서운 경고가요. 39절이에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실 이거는 이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환호했던 그런 찬송 구호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특별히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항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죽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사실 그를 찌른 자도 예수님을 볼 거라 그랬거든요. 그날은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면 서편까지 이렇게 다 온 세상에 밝아져서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무슨 광고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날은 번개가 번쩍하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던 사람이어도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거다.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 못할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거부할 수는 있고 믿음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정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은 예수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이어도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날이 얼마나 큰 수치와 얼마나 큰 부끄러움, 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할 그런 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무릎 꿇는 것은 그날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행동일 수는 있어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해서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혹독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 때,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말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찬송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는 동안 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은혜의 감격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